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듣는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시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 원래는 저녁 예배 때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몇 주간 동안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상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저녁 예배 설교를 먼저 준비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저녁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하게 마음의 확신이 들었던 것은 이 설교를 조금 더 많은 분들과 나눠야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오전 예배에 이 본문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위대한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1장은 훌륭한 모범들을 제공해 줍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믿음이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특히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믿음은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자들을 통해서 오직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오랫동안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뿐 아니라 자신의 선행이 덧붙여져야 한다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중단된 것이 아니고 종교개혁 이후에 사단은 이제 믿음의 정의를 교묘하게 변경시키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19세기 이후부터 전통적인 개념의 믿음이 점점 사람들에게서 가르쳐지지 않고 이단적인 그런 믿음에 대한 개념들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였을 때 사람들마다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는 그 정의가 제각각 다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큰 혼란에 빠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미 선데이 스쿨에서 주제권 논쟁이라고 하는 로드십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몇 주 동안에 다루었는데요. 1980년대 이후에 많은 미국의 교회들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치러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개념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전통적인 개념의 믿음보다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개념의 그 믿음의 정의들이 많은 설교자들과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혼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은 이것이다, 믿음은 저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해답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모세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믿음은 모세로 하여금 삶의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모세로 하여금 삶의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본문은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무엇을 포기하게 만들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믿음으로 모세는 포기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였으며,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하였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예전의 삶에다 무엇인가 종교적인 것 하나를 더하는 것이라고 답변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삶은 기존의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종교적인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여태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을 믿음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 가지를 포기했는데 그 첫 번째는 높은 지위와 명예를 포기하였습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를 스스로 포기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모세의 출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그 암울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보호하였고, 더 이상 부모가 보호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궁전에서 그는 자랐고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입양한 이 공주는 역사가들에 의하면 애굽의 제18왕조 투트모스 1세의 무남 동녀인 헤세프 세트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론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역사가들마다 그 당시에 그 애굽의 왕조를 연구하면서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 믿을 만한 그러한 이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주장이 맞다면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이죠. 무남 동녀인 그 공주에게 입양됐기 때문에 이제 왕권이 모세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였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적어도 모세는 왕족으로서 막강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모세는 믿음 때문에,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 때문에, 자신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더 영원한 것, 더 중요한 것, 삶에 있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그는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의 왕의 그 자리였고 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는 그것을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가 포기한 것은 죄악 가운데 누리는 쾌락을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고대 왕들에 대한 글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영화나 다큐멘터리나 역사책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쾌락 이상으로, 고대 왕들은 정말 많은 쾌락들을 쫓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부자와 권력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리라고 추측합니다. 또 일반 많은 사람들도 밤이면 도시들마다 불야성을 이루고 또 술에 취해서 음악과 춤에 빠져서 더 많은 쾌락을 누리려고 밤거리를 몰려다니는 그런 광경을 어디서나 우리는 쉽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자신이 원하기만 했다면 힘들이지 않고도 이런 쾌락들 속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쫓아가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다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늘날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가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세상의 온갖 쾌락을 평생 누리며 살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 믿음이 역사한 순간, 그는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는 애굽의 모든 부를 거절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도 한 재벌 딸이 군인의 장교의 길을 걷는 것이 뉴스가 되어서 그 재벌 딸의 이야기가 여러 차례 신문에 실렸고 저도 읽어봤습니다. 편안하게 살수 있는데 자기 아버지 회사에서 지위와 명예와 부를 누리며 편안하게 살수 있는데 그 재벌의 딸이 대한민국의 그 장교가 돼서, 해군 장교가 돼서 그렇게 군 복무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상해하고 놀라워하면서 그것이 큰 뉴스거리가 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보화라고 하는 것은 당시 애굽은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한 사람이 흥청망청 쓴다 할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그 어마어마한 그 부.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남아 있기만 했다면 평생 동안 한없이 썼을 그 부를 그는 스스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신없이 또 고생을 무릅쓰며 일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히브리서는 보여주고 있고 그 사람이 그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이 믿음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못바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될 것입니다. 내가 만일 그 위치에 있었다면 내가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릴 것입니다. 정말 내가 모세와 같이 그와 같이 결정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몇 분이나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도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젊은 날 분위기에 휩쓸려서 경솔하게 또 성급하게 실수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성경은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이미 그 높은 지위와 또 명예와 부와 쾌락을 충분히 맛보았던 그 나이였던 것이죠. 그때에 그는 믿음으로 결단하였고,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떠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이시 라엘이라고 하는 그 19세기 설교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많이 참고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었는데, 제가 그 제이시 라엘의 설교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행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한 것으로서는 가장 커다란 희생을 치른 것이다. 모세의 행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한 것으로는 가장 커다란 희생을 치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도 더 유익하고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그것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픈 얼굴을 하고 주님을 떠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을 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로, 그러면 모세는 무엇을 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세로 하여금 무엇을 선택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쾌락을 놓아버렸는가? 그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는 가난함과 고난을 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의 궁정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떠났고, 그리고 그 당시 멸시와 또 박해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근데 본문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택한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었고, 모세가 택한 것은 가난함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고난 자체에 무슨 특별한 선한 것이 있고 가난함 자체에 영적인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택한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기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가 또 택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었습니다. 능욕이라고 하는 말은 수치와 모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면 수치와 모욕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도 기쁘게 감당하겠다라고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모세는 높은 지위와 또 부와 사치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예들과 함께 핍박받고 멸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결정하기로 했을 때, 그 선택을 했을 때 그 주위에 수많은 친구들과 또 그의 가족들과 그를 아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받았을 것이고 비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로 치면 신문의 탑기사죠. 탑기사가 돼서 아마 일주일 이상 몇 달 동안 계속 사람들의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청년이 있는가? 이와 같이 바보스러운 결정이 있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의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조소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고 모욕을 당했을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선택을 이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분명 정신이 나간 것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고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여러분들은 실제로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무리들 안에,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는 덜 중요한 일시적인 것들은 포기하였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7장에 보시면 이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느헤미야 7장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기도했는데, 느헤미야 7장에는 바벨론 그 포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처음 1절부터 한 10절까지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한 20절, 한 30절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 몇 명,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 몇 명 하는, 소위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굉장히 지루한, 또 아무런 유익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건이 계속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 7장과 에스라 2장에 이제 비슷한 그 족보가 나오는데 왜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그 도시, 도시의 그 성곽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도시의 성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하면서 누가 과연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설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살 자격이 있는가를 그는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확인될 때까지 느헤미야는 그 성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미 성은 다 완공이 됐고 이제 거기 거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자신이 족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사람들만 들어갔고, 또 제사장들 가운데서는 이제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족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제사장 직분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 영광스러운 성, 누가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해서 그 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바로 1차 포로 귀환의 그 명단은 장차 있을 어린 양의 생명책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느헤미야가 그 명단에 확인된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그 도성,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간의 그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나도 부족한 그 성에서, 하나님의 그 도성에서 누가 과연 들어가서 살 자격이 있는가? 성경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상의 교회에 등록 카드를 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모세에게 있어서만큼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려한 삶을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평생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라면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핍박과 또 능욕도 받으리라고 그렇게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평생 놀라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한 형제가 이제 소개를 해줘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에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분이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C.S. 루이스, 영국의 신학자인데요. C.S. 루이스가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피상성이다 라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얼마나 잘 요약해서 이미 말을 했는지,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피상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이 입술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입술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갇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만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성경을 덮은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는 안 계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실 수도 없고 아무것도 들으실 수도 없는 그런 신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손실이고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택했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택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능욕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삶이 하나님의 그 전에 문지기가 되어서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은 그것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겠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지위와 권력과 부를 사용하며 살았겠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는 살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것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소율이 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인생의 본분을 그가 깨달았고 그래서 수치와 모욕을 받는 일을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리라 선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차 마지막 날 시들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하나님을 지금 이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삶이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부귀가 모래바람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실 그 마지막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한 그의 백성들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그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생생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수요일에 성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그것은 여전히 저에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생생한 분으로 나타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죄악된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두려워서 그 앞에서 감히 죄를 범할 그런 마음을 얻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만 계시는 것이죠. 나의 죄악된 삶을 보지도 못하시고 듣지도 못하시는 분으로. 그러나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엄청난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고 환영할 수도 없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 보화들을 다 버렸던 것. 그리고 인간으로서 고난과 수치, 능욕, 이것은 본성적으로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생생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려고 이러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까지 저의 기도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향한 가장 간절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마 어제 자정이 지났을 무렵이었는데 갑자기 짐 엘리엇이 생각이 났네요. 그렇지. 이것은 누군가가 한 이야기인데 바로 짐 엘리엇이 한 것입니다. 에콰도르 선교사였던 그래서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였던 그 젊은 하나님의 사람 짐 엘리엇이 남긴 말인데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붙들 수 없는 일시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붙들 수는 없는 이 일시적인 것들을 놓아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이와 같은 결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믿음의 선택이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뿐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만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조금이나마 맛보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까? 저는 권면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읽기를 계획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선순위에 밀려서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중단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든 건강상의 이유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성경을 읽기 시작했으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할 수가 없었고 기도하려니까 너무 바쁘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을 붙드십시오.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공예배를 사랑하셨습니까? 저녁 예배도 나오셨고 기도회도 나오셨고 그렇게 부지런히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포기해버렸습니까? 사단은 천 가지, 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이유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그것을 중단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 마지막 날 우리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그 하나님께서 그 갑절에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